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재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네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재앙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재앙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천사의 그 재앙 속에서 입맞지 않은 자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몇 번째 천사가 남았을까요? 여섯 번째 천사까지 나왔으니까 몇 번째 천사가 남았을까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그래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 이후에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이 오기 전에 요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타난 것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큰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데 작은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손에 작은 책을 들고.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으르렁 하고 외치니까 땅이 흔들렸고 일곱 우레도 그냥 쩌렁쩌렁하게 웽하게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이게 과연 뭘까? 이제 그거는 항상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것은 뭐 완전한 해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의 존재와 이 천사가 이러한 이 선포를 통해서 말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앞으로 이거였구나 라는 걸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했던 일들은 그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었는지 또 뭐 어떤 기계의 모습일지 어떤 모습일지, 아 그게 천사였구나 라는 것인지 아닌지는 그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이제 나타날 것이니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모든 일곱 천사의 나팔의 재앙, 여섯 천사의 나팔의 재앙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나팔을 부는 모습이 어떻게 될지, 그것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지, 보이는 시각적으로 혹은 청각적으로 그게 뭐가 될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있게 될 일들은 그럼 그거는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 재앙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정말 어떤 모양으로 내려올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또 미래적인 부분에 의지를 하고 그 천사가 했던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천사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 이제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 이후에 지금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이 사이에서 이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작은 책을 들고 내려와서 하는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천사의 하는 일은 뭐였냐면은 이 작은 책을 소개하는 거입니다. 작은 책. 그가 들고 있는 그 책이 중요했습니다. 그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가 뭐 재앙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가 뭐 어떤 일들을 특별히 행한 게 아닙니다. 그가 행한 거는 그 쩌렁쩌렁한 우레와 같은 음성과, 그리고 그 불기둥 같은 그런 발과, 그리고 그 무지개 같은 그 머리와 얼굴에 해 같은 그 머리를 가지고 한 건 뭐냐면 작은 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책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책에 대해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 이 책이 뭘 의미하는 거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게 바로 이 천사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설명한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게 될 것이다.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그 재앙이, 일곱째 나팔의 그 일들이 이루게 될 것이다. 아, 그 날이 이제 재앙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게 될 것이다. 이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내용이 성경 말씀인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 종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고 그 기록된 것이 이제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우리의 지나간 삶들은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모든 내용이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고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의 모든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일들을 맞아 들어가고 말 옳게 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십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바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올바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 복음, 그 말씀하신 그 내용, 예, 그리고 그 내용 속에 예, 종 선지자들에게 명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고 혹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다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걸 때로 무시한다든지 이걸 거부한다든지 이것보다는 새로운 것 이미 나타난 것보다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무엇인가를 그렇게 바라보려고 할 때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 열심히 해요. 성경을 읽었나요?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은 왜 안 읽나요? 어려워서 안 읽어요. 기도만 열심히 해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응답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응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든 응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간 겁니까? 떠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계시된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어리석은 것이고 때로는 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때로는 망가질 것이고 때로는 깨어질 것입니다. 그때라도 깨달으면 감사한 거죠. 내가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데, 이미 주신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때 그때 그의 삶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 하면, 이거 내가 다 말한 거다. 그걸 생각해야 돼. 내가 다 말했던 것이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항상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정말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탕자가 뭔지 몰랐지만 삶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탕자의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 탕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내가 요나의 삶을 보면서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내 자신이 요나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성경에 나오는 이 요나랑 똑같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이용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정류장에서 버스를 탑니다. 목적지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면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로 가지 않는 버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버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과천에서 버스를 한번 탔는데, 과천에서 대개 다 사당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과천 천주교 그 성당 앞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타도 다 사당 가겠지. 웬만하면 다 사당 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오는 거를 잡아 탔습니다. 뭐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왜냐면 다 사당 갈 줄 아니까. 탔는데 글쎄 이게 양재로 가는 거예요. 양재로 가는 버스더라고요. 하면서 양재 끝까지 갔어요. 거긴 또 중간에 쓰지도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네? 하면서. 절로 가야 되는데, 절로 가야 되는데. 버스를 잘못 타니까 가야 되는 곳으로 못 가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의 근거로, 내가 요나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로 와야지. 탕자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와야지. 성경에 베드로를 붙들고 내가 그 베드로를 타고 주님께로 가야지. 엠마오 두 제자처럼 주님께로 가야지. 그렇게 그 개념을 타고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어디로 가냐면은 회개로, 용서함으로, 순종으로 다 가요. 순종으로 다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버스를 안 타고 엉뚱한 버스를 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선포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선포 기도. 선포 기도가 뭔가요? 하니까 선포 기도라는 게 있대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게 선포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래요. 그래서 한 10가지를 썼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낼 수 있어. 나는 똑바른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아주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선포 기도를.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 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버스가 아닌 거예요. 엉뚱한 버스예요. 어디서 나오는 버스냐 하면 심리학에서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선언하는 게 있어요. 사명 선언하는. 나는 술을 끊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될 겁니다. 하는 그런 선언문을 기도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 그걸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기도를 하루 10번씩 하겠다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 그게 기도냐고. 그게 자기 암시고 세속적인 방식이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되어지는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고, 되어지는 모든 고난들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이 재앙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말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되지? 내가 악을 심판한다고 했지 않느냐? 내가 이 세상에 이 모든 악을 다 쓸어버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며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며 왜 그들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부자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부자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침내 이제 그 일을 처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앙 속에서 입맞지 않는 자들, 인을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 때 왜 또 하나님은 부자들을 왜 다 죽이십니까? 왜 또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리십니까? 왜 또 이렇게 사람들 살기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이룬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굳건히 붙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잘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그 뜻이 얼마나 위대하면 이 힘센 천사가 그 위엄과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끊임없이 설명해 주십니다. 확증을 주십니다.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말씀 가운데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과거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미래에 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리라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현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거나 혹은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미래를 볼 때는 과거를 보지 않고 또 과거를 생각할 때는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를 볼 때는 미래도 안 보고 과거도 안 보고 그냥 느끼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앞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쿵 저기다 쿵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가 걱정된다면 과거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기도를 주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네가 나한테 과거에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 아 하나님 내가 그런 기도를 했었지. 그걸 기억해낼 수 있어요. 아 내게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지. 그걸 붙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래를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전 일들이 괴롭다면 하나님 내가 예전에 왜 그랬을까요? 하면 그럼 주님께서는 그랬지만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세울 것이다. 그러면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 우리들이 가고 있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올바르게 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재앙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이 천사가 증거하는 이 증언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생각할 때 이제 이 천사가 한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이 천사가 8절부터 9절 말씀 잠을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변호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하거늘 9절까지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그 하늘에서 울리던 음성 바로 그 쩌렁쩌렁하게 울리던 그 음성 속에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은 뭐냐면 그 책을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책. 천사가 아까 내려와서 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책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네가 먹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그 책. 그 책을 네가 먹으면 네가 달라질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작은 책이 무엇일까요? 천사가 가지고 있다는 그 작은 책. 아까 나타난 것처럼 천사가 가지고 있었던, 가지고 내려왔던 그 작은 책.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바로 성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힘센 천사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선언했던 그 말을 하던 천사가 들고 있던 이 복음,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는 큰 책이 아니라 작은 책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큰 책은 생명책이 되겠고 작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정말 주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가 지금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음성을 통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그걸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책을,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근데 그냥 읽잖아요. 읽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 눈이 나쁘면 이해하기도 좀 어렵게 되겠죠? 설명을 듣겠죠? 설명을 들으면서 듣지 않습니까? 듣거나 보거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이 책을 그렇게 쓰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먹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합니다. 성경을 먹으래. 입으로 먹으래. 그래서 뱃속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 책을 갖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 가운데 일어난 일이니까 가능한 거지 진짜 책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책을 뜯어서 먹으면 되겠습니까? 소화가 안 되겠죠. 먹을 수도 없고 이 계시 가운데 이 책을 먹으니까 그 먹는 의미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네 입에서는 달 거다. 배에서는 쓸 거다.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먹었더니 입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의미가 뭐냐면 입에서 쓰다라는 거는 입에서 달다라는 거는 들을 때는 이해가 된다는 거. 들을 때는. 그러나 이걸 실천할 때는 배에서 소화가 될 때는 이게 쓴 거예요. 이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경험합니다. 그 복음은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복음은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내용에 대한 복음은 항상 우리들에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씁니다. 들을 때는 좋지만 실제로 할 때는 어려워요. 괴로워요. 하지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살면서 이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항상 입에서는 달지만 또 그렇구나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배에서는 씁니다. 괴로워요. 누군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누군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주관하는 게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들에게 실제로 하려고 하다 보면 괴로움을 동반해요. 남들이 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남들은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았다. 저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다.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것은 남들이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셔. 그리고 또 너가 이 일을 이룰 거야. 그것을 항상 들을 때는 우리 입에 있을 때는 깨닫고 보고 듣고 느낄 때에는 그때는 항상 달고 오묘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한 일들이 이제 어려움이 지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고 그것을 전할 때는 기뻤지만 그것을 때는 즐거웠지만 그럴 때는 재미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대로 정말 살려고 할 때에는 그때는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고 패역한 백성들이 말 안 듣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격동시키는 그것을 견뎌내야만 하는 아주 뱃속에서 아주 쓴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좋지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면 아주 괴로움이 이제 밀려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을 이제 써야 되니까. 그것을 행동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지난주에 한번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화평케 될 수 있었는가? 쉽지 않았어요. 화평케 되게 하지 어려운 많은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때 정말 울컥하거나 혹은 힘들어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뱃속에서는 쓴 법이니까. 뱃속에서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쓰다, 달달하는 느낌을 가지고 결국 한 일은 무엇입니까? 책을 먹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책을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펼쳐지겠죠. 힘들어, 힘들다, 어렵다, 어려워.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들은 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책을 계속 먹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입술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썩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아, 참 들을 땐 좋지만 실행하기는 어렵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싫어하라고? 그만하라고? 중단하라고?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걸 이렇게 감당하려고 했을 때 계시를 보고 있는 이 요한에게 천사는 말을 해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그 경험 속에서 사람들한테 해줄 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믿어보니까 참 어려움도 있다.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또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야. 입에선 달지만 실제로 행동하기는 참 힘들어. 하지만 이걸 이겨내야 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 할 때 그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해주셨냐면은 재앙 가운데 그냥 고통하는 자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이 재앙을 해석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거예요. 우리들의 있는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고민합니다. 경제적인 것을 고민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우리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직장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런 고민은 엄밀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과 하나 달라질 것이 없어요.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있는 한 자녀 문제를 고민하는 거고 남편이 있는 한 남편 문제를 고민하는 거고 아내가 있는 한 아내 문제로 고민하는 거고 직장을 다니는 한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거고 이 세상에 사는 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을 우리가 다 동일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이상을 보면서 그 책을 먹는 이 사도 요한이 아닌 자들의 그 고민의 수준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을 모면할까? 그게 그들의 고민이에요. 똑같이 살면서 이 시대를 동일하게 살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나중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2013년 이 한 해를 살지 않았습니까? 이 한 해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이제 나중에 생각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드라마라. 드라마가 뭐였지? 응답하라. 응답하라. 무슨 그런 드라마가 있대. 저도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응답하라 1994. 94년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런 드라마가 있대요. 케이블에서 한다는데. 그러면 그 해에 그 시간에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이 그 속에 들어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기에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고 있었는가, 그것이 그 삶을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해에 나는 하나님께로 열심히 나아가고 있었는데 하면, 그때 나타났던 과자, 그때 나타났던 신문, 그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때의 신문을 보며, 그때의 과자를 먹으며, 그때의 뭐 프로야구 팀을 응원하면서 세상으로도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 속에서 우리들이 그 고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가는지, 아니면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끝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나겠습니까? 전혀 다른 차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고 한 사람은 세상으로 나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달라지겠죠. 그는 완전히 세속적인 인간이 될 테고,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테고,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재앙이 진행되면서 세상 사람들은 더 이를 갈며, 더 원망하며, 더 불평하며, 그러면서 정말 멸망받기에 아주 아주 합당한 자로 변해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삼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더 기뻐하면서, 야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선지자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자 이제 이 시간만 지나가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기대와 소망으로 부풀어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현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서 달라지는 게 크게 없는 것 같죠? 그죠? 결국 자녀 문제 해결하고, 뭐, 직장 문제 해결하고, 어찌됐건, 뭐, 예? 필요한 것들 해결하고, 몸도 아팠다가 낫고, 뭐, 그렇게 되는 것 뿐이겠죠? 정말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그 일을 하면서 신앙이 지금 더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그 말을 말씀을 내가 먹어버리느냐 먹어버리지 않느냐, 야 정말 배에서는 쓰긴 쓰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느냐 아니면 오히려 거기서 더 쓰러지느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지, 그렇게 붙들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여러가지 지금 고비를 겪고 있지만, 변화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